성경 바로 보기 오늘 4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은혜의 경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이제 강림하시면서 교회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았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근한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여러 종류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이야기할 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또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으시는 그 건물로서의 교회, 이러한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이 의미의 교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못 들어와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만 들어가는데, 지금 그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그 건물에 더해지고 있다, 또 그 몸에 더해지고 있다. 지금 몸이 어느 정도 완성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다고요. 그렇죠. 건물도 거의 완성이 됐고 예수님의 몸도 거의 완성이 됐고, 그렇죠. 또 예수님의 이와 같은 건물도 거의 100%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거의 완성이 됐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에 맨 마지막 벽돌이 딱 올라가면 그러면 끝이 난다요. 건물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들어갈 성도가 딱 들어가면 그럼 몸이 완성이 되는 거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데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그런 것도 다 설명할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아직 100% 완성이 안 됐어요. 신부가 딱 완성이 되면 그러면 결혼 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언젠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벽돌이 놓이는 그 순간에 건물이 완공이 된다. 교회가 완성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이 땅에 한번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여기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이 신부에 속한 이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 놀라운 사건을 보통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해요.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 이단 단체에 의해서 이 휴거 파동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심지어 일반 텔레비전 방송국의 기자가 가서 다 촬영을 할 정도로 하여튼 우리 한국에서 그와 같은 그 파동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흰 옷 입고 기다리고 뭐 난리 법석을 부렸지만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감히 입을 열어서 휴거 이야기를 못해요. 휴거라 그러면 다 다미선교회로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지난 한 20년 이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휴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단이라고 불릴까봐. 근데 성경은 휴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쫙 빨려 올라간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영어로는 rapture라고 표현해요. rapture. rapture라고 하는 말은 황홀경이라는 뜻이야. 여태까지 우리가 황홀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달콤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황홀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랩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랩처. 그 랩처를 당하는 순간에 아마 우리 나얼 형제도 그렇고, 야,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하고, 이렇게 허벅지도 꼬집어 보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쫙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한 그 황홀경에 빠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너무 신비로운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랩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라페레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 라페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가서 보면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저 위에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가 저 밑에 있는 병아리나 뭐 이런 거 먹을 걸 보면 이게 밑으로 쫙 내려왔다가 착 채갖고 그러고 쫙 올라가죠. 그렇죠? 이와 같은 거. 이거 채어 올라간다고 하는 영어로는 caught up. 그래서 catch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단어에 과거분사 이렇게 해서 그 caught up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라페레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은 하르파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병어리를 채갖고 올라가는 그렇죠. 휙 하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이 된다. 성경에는 채워 올라가는 일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8장 38절 가서 보면 빌립이 이 가자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성령님이 그를 채워서 올려갖고 그래서 어디 아소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휙 하고 옮겨놓는 그와 같은 장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또 그 4절 거기 가서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때 내가 하늘로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와 같은 천국을 보고 온 그와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기록이 돼 있고 또 계시록 12장 5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 철장을 들게 되는 산의 아이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채워 올라가서 승천하는 걸 채워 올라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채워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몇 년을 살았냐? 365년을 살았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채워 올라가시니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된 그와 같은 성도가 있고 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휴거 그런데 휴거는 한자로 휴거는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끌어올린다.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어에 더 많이 맞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말이. 랩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랩처라고 하는 말은 원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다만 그때 끌어올려 올라갈 때 너무나 황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걔를 랩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랩처.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중들림이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왜 휴거를 사용하냐. 공중들림. 아니에요. 휴거가 더 좋은 말이에요. 채워 올라간다. 알겠죠? 그래서 네 글자 쓸 필요 없어. 두 글자 쓰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짧고 표현하기가. 자,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휴거 아니면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왜 그 말을 사용하느냐. 삼위일체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위일체란 말이 없으니까 삼위일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 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뭐라 그럴까? 아, 조금 좀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그게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느 면에서 천박한 그런 주장인데,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요. 삼위일체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다. 알겠죠?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마찬가지로 휴거란 단어는 없지만 커올업 이렇게 채워 올라가는 거, 그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예요. 휴거.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역에 있던 지역 교회에 그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문. 자, 여기 죽어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이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성도들, 예, 어떻게 되냐 몸이, 예, 여기에 대해서 예, 가르쳐 달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부터 읽어야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나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장례식 치를 때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여기 있는 그대로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한다고. 소망이 없잖아,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했지만, 어느 분이 간증했듯이, 예,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퍼하는 건 슬퍼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듯이, 예, 그런 슬픔을 보이는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이 이제 변화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 슬픔의 정도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 그렇게 슬퍼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사람 죽을 때 왜 그렇게 우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 아버지를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또 언제 만날지 이렇게 생각하니 저렇게 우는 거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죽어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지금 그분들의 영과 혼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여기 땅에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몸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몸하고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내려오실 때 거기에 있는 게 진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고 몸만 여기 있는 거예요. 몸만. 근데 그 셋째 하늘에 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중간 단계의 몸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아직 완전하지 않은 어떤 몸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 여기 지금 무덤에 몸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또 몸이 이미 썩어서 다, 예, 흙 속으로 지나가서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거기 있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몸이 있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가 된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잠든 자들을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니까 구름들로 채워 올라가는 건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된 사람도 채워 올라가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채워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그 휴거는 부활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까지.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이 휴거의 정의가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거기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그렇죠? 그럼 신부가 올라가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가서 보시면 이따가 이제 설명 다시 할 겁니다. 가서 보시면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구원받은 교회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한 구절가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가서 보니까 휴거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미스테리. 15장 가서 읽겠습니다. 51절 52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왜 부활이 생기고 왜 휴거가 생기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썩을 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 미스테리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해서 이 몸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갖는 그런 몸으로 바뀌면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몸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휴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그거는 미스테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아는 그런 진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우려로 미쳤다고 하는 거 그게 미스테리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이게 간절히 소망이 되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일인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내가 몸이 빨려 올라가면서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영어로 Are you crazy? 너 미쳤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휴거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다 미쳤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와 같은 걸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간절히 소망한 걸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변화된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거기 지금 AD 50년 60년경에 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벌써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부활 이런 것만 하지 재림의 소망이나 이 몸이 휴거되는 이런 건 안 믿습니다. 그걸 한번 퀘스천 마크를 그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바이블 빌리버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면 그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그 사무실에 Perhaps Today 이렇게 써놨어요. 어쩌면 오늘. 그렇죠? Perhaps Today 이렇게 써놓은 거야. 매일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Perhaps Today 뭐요? 오늘 임하실지 모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Perhaps today.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걸 믿는 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온 천지 만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있으라고 하니까 모든 게 순식간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흩어져 짐승의 밥이 됐는지 참수형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몸에 있던 모든 원소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바울의 몸에 있던 모든 원소들 하나로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중간당의 어떤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 여기 있는 몸을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딱 달라붙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영원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하는 애고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갖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것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본성에 속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을 하면 그걸 어리석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말세 지말이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런 거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휴거는 누가 받느냐? 휴거 안에는 부활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Jesus Christ 이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휴거를 받는 겁니다. 부활되고 휴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혹시 부분 휴거가 생기는 게 아니냐.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고 성경적으로 훌륭하지 못하고 겨우 구원만 받아서 정말 저 사람 저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의 그와 같은 행위를 보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은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고 그리고 좀 정화가 된 다음에 나중에 휴거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하려면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가야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 털이 보인다고. 이 털도 지체야 여기에. 예수님의 몸에 붙은 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붙은 심장도 올라가고 팔도 올라가고 손톱도 올라가고 심지어 털까지도 몸에 붙은 건 다 올라가. 근데 가짜 털 가진 사람은 이거 보면 가짜 털로 멋있게 꾸밀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날 휴거가 되는 날은 예수님 몸에서 난 털만 올라가고 가짜 털 교회 다닌다 그러고 흉내는 내고 모는 다 해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보여요. 이게. 근데 그 가짜 털은 그날 다 떨어져 안 못 가요. 예수님 몸에서 생산된 것만 가는 거예요. 그날. 아시겠어요? 예수님 몸에서 생성이 된 그 지체 멤버만 그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는 털이라도 진짜 털이 돼야 된다. 심장까지는 안 되고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 발 이런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손톱 발톱 정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지체가. 근데 뭐는 돼야 돼? 털 하나는 돼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털. 아시겠죠?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진짜 털이 돼야 올라가는 거다. 뭐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흉내는 많이 내. 십일조도 많이 해. 모두 많이 해. 뭐 많이 하는데 가짜가 많거든 교회 안에. 보기엔 진짜로 보여요. 털이 멋있고. 그렇죠? 밍크털이란 말을 해서 씌워놨는데 그건 못 올라가. 예수님의 몸에 딱 진짜 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생산이 된 그 털만 알겠죠? 아무리 미미해도 그 털만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 멤버들과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휴고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면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빈부귀천 남녀노소 학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재산 많은 사람 재산 적은 사람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그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휴고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휴고의 시기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님의 몸이 완성이 될 때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7년 환란기 임하기 전에 이 교회는 휴고가 돼서 다 올라가면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은 모든 사람이 몸이 다 변화가 돼서 그래서 신부 하나님의 한 신부가 이게 돼갖고 그래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느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죽기 바로 전날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한번 왔다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갔다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와요. 그렇죠? 와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가 정혼이에요. 정혼. 정혼은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 그 집에 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신부와 결혼 약속을 맺는 게 정혼이에요. 지금 시골에는 어느 면에서 약혼인데 약혼하고는 틀려요. 정혼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허즈밴드 남편이고 여자는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고는 틀린 거예요. 정혼, 정혼, 비트로살 이렇게 이제 영어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를 맡겨놓고는 어디로 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1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와서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가면 그럼 이제 뭐예요? 결혼 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거기 가면 이미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7일 동안 연회를 해요. 7일 동안 그 연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정식으로 한 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7일 다 마치고 한 몸이 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딱 나와서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신부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 될 사람들과 정혼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혼 약속을 했어요. 어떤 거? 자기 몸을 지참금으로 내주고 자기의 피를 지참금으로 내주고 가장 비싸고 프레셔스한 이 귀중한 걸 내주고 그리고 어떻게 신부를 샀단 말이에요. 신부를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결혼 신부를 사는 거다. 신부를 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상속 언약을 통해서 정원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새 상속 언약, 신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예수님이 세우신 그와 같은 언약. 그렇죠?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 아버지 집에 이제 가야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신랑이. 가서 뭐예요? 지금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 처소가 다 마련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야잖아요. 누굴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요.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신부를 다시 공개를 하러 다시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약 7년 동안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7년 동안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왔다가 데리고 갔다가 아버지 집에서 잔치를 다 하는 게 7년 동안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중에 이번 아까 올 때는 공중에까지만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상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지상 재림할 때 자기의 신부를 온 천하에 드러내어 공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왜 공중에서 이 신부만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이 신부들 다시 데리고 같이 내려오는가 이런 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끝에 가서 충분히 다 이해한 거예요. 다 이해. 아 그렇구나. 예, 결혼하시기 위해서 와서 지금 정원한 거구나. 이제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시는구나. 마련한 다음에 우리를 다 데시러 오시는구나. 가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모든 걸 예? 알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해서 초림은 신부와 정원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와 정원했다는 내용이 뭔가 고린도 후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서 보시면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정원을 시켰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정원한 상태예요. 결혼해서 예수님이 남편, 이제 신랑이 지금 이제 나중에 남편이 될 거고 그렇죠? 이와 같은 상태다. 근데 뭐라 그래요? 3절에. 지금 여기서 땅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지금 신부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해갖고 신랑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을 기다리도록 이렇게 만들면 단순함에서도 부패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일편단심으로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랑으로 지금 삼고 있으면 구원 받았어도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 이 휴거 그 다음에 부활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신다. 자 그럼 환난 전 휴거 이걸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느냐. 예,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 35절 거기 가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기 그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재림의 문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결혼을 다 마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럼 결혼식이 있으려면 신부가 먼저 올라가야 결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7년을 마친 이후에 이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읽지 않아요. 가셔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거기 가서 보세요. 두 개가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이거 재림의 문맥 똑같은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가서 보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년 환란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 7년 환란기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예, 그것도 이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예, 거기 보니까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이미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 미리 주거가 이미 돼야. 지금 여기는 재림하시는 것과 같은 컨텍스트거든요. 땅으로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강림하시는 그런 컨텍스트예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면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악한 자들을 섬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강림 이거 하기 전에 혼인 만찬 다 해서 예식 다 끝내는 그런 일이 됐는데 신부가 이미 자신을 이미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7년 전에 이 일이 생기기 7년 전에 이미 다 예비가 돼서 휴고가 됐다. 자,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0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걸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에요. 건져내신 분이에요. 내신 분이야. 이미 건져내셨다니까.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예수님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5장 9절에도 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7년 환란기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이 구원은 환란기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고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이 뭐라 그럴까 확실한 사실이다. 왜 그러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7년 환란기는 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준 지옥에서 구출받는 것도 은혜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 걸 뭘 더해갖고 제가 열심히 도망다니고 열심히 7년 동안 해갖고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료로 거저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자꾸 제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포기했어요. 내 의의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무료로 거저로.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거기 들어가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그런 일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고. 환란 전 그 휴거 근거를 하나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구조를 잘 파악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의 구조는 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9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이미 본 거, 과거에 이미 본 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은 사도 요한이 지금 살고 있던 그 당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그와 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머지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일이야. 세상에 한 번도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은 이후에 있을 일들이 4장부터 2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뭐냐? 7년 환란기, 환란기에 임하는 그런 진노의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22장인데 22장 맨 마지막에 가서 어디 있냐? 22장 16절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해서 요한계시록이 교회들에게 증언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만 교회가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 교회는 안 나온다. 왜 안 나와요?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이 7년 환란기 그 안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 나오는 거다. 자,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피터 워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많이 예언들 합니다. 미국에도 해럴드 캠핑이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국을 운영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몇 차례나 계속해서 예수님 몇 년 몇 월 오신다, 몇 년 몇 월 오신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여기 13장, 계시록 13장 가서 보면 짐승의 표가 나와요. 짐승의 표. 몸 안에 무언가를 이렇게 이식하든지 해서 이것이 없이는 사고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경배하게 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다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에 또 특별히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해서 저 땅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저게 돌아와야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11시 55분이다. 11시 55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일이 났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밤이 되면 여기 한국이 밤일 때 일어나면 그러면 미국은 낮일 때 일어날 거고 한국이 여름일 때 휴거가 일어나면 저 뉴질랜드는 겨울일 때 휴거가 일어날 거고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또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과 학교에 공부할 때 목사 같으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 파일럿 같으면 비행기 운전에 할 때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일어나 아무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휴거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올라간다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흰옷 입고 12시에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몸이 변화가 되면 그 흰옷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런 걸 모르고 계룡산에서 뭐 하듯이 12시마다 모여갖고 이렇게 하는 일은 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심지어 밤에 잠을 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휴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무지하게 무서운 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가장 무서운 시간이 7년 환란기예요. 이 환란기 때 구원 받으려면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어디에 도망다녀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아마 거의 많은 경우는 순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환란기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계시록 7장 가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형벌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물같이 이렇게 철철철철 부어져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구원 받을 수 이때 구원 받는 것이 그게 7년 환란기에 내가 들어가서 받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다. 또 하나는 지금 구원 안 받겠다 그러고 발버둥 치면 그때 가서도 안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이 쉬울 때도 안 받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농담이 아니야. 이 털이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털 그래야 올라가는 거다. 예수님 몸에서 생산된 게 돼야지 내 힘으로 뭘 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착한 거 예수님 그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다. 그래서 오직 이 온 우주 공간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맞죠?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게 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던 일, 늘 하던 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나면 다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럼 휴거를 요약하는 말씀이 예, 디도서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이 신약 시대엔 더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구약과 달리.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시냐?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그걸 우리가 거부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그런 일에 현혹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사람 그런데 1초도 시간 주지 않는다. 여기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할 게 다 있는데 무슨 천국 지옥 간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저 복된 소망이 뭐예요? 휴거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늘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다. 계룡산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하라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교회생활. 아시겠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 하는 가운데 선한 행위를 많이 구원받은 이후에 쌓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디도한테. 디도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걸 가르쳐야 돼요? 가끔씩은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오직 이단 사이비들만 지금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런 것들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 현혹해 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목사는, 근데 목사가 또 매일 재림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 계획 중에 일부가 휴거와 재림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때를 정해서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특히 디도는 지금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 일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죽지 않고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채워 올라가서 영화롭게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증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